네, 다 서신 대로요.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대로 표준 세번역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던 사실이 이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국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저희들이 뉴 호프 시리즈에 말하자면은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은 뭐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하겠고요. 연두교수 하겠고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2015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증거하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년부 맡으신 박동민 전도사님께서 하박국 3장의 말씀 무화과 나무에 그 싹이 없어도 예수님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그 본문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실 것이고 제가 2월 첫 주에 한국에 계시는 저와 제 아내는 한국에 계신 아버님 찾아뵙고 좀 위로해 드리고 2월 첫 주일에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이렇게 시리즈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 말하면 이겁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초점은 내가 받는 입장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주는 입장도 그렇고요. 전도의 궁극적인 초점은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궁극적인 결과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세 가지 소제목으로 나의 형편, 또 나의 기쁨, 또 나의 가치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내 사정이나 내 형편이 주는 그런 형편을 넘어서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굉장히 힘이 세고 내가 굉장히 모든 것이 잘 되고 나의 모든 형편이 좋으면은 아 이제는 나는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겠구나, 복음의 전파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형편이 건강이 힘들고 나의 형편이 어려우면은 아 지금은 그저 내가 뭘 나가서 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또는 남들에게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뭐 이래서 그것은 아니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느 회사 입사시험에 나온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봅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밤 길에 당신이 차를 운전하는 중에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원으로 급히 가야 할 사정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거기 막 이렇게 아파서 막 정류장에 계시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고마운 의사가 바로 그 옆에 있고요. 세 번째는 당신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상형 배우자입니다. 결혼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뜻은 알겠지요. 그러니까 꿈에 그리던 배우자 이상형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대답이 나갑니다. 보니까 할머니를 태우면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의사를 태우면은 고마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고, 이상형 배우자를 택하면은 평생의 행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입니까? 손가락으로 손을 들어서 표시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거기에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써낸 답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키를 드려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도록 하고 자기는 이상형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갈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택하셨습니까? 저는 차 키 드린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차 키를 양보하고 보니까 선택의 폭이 갑자기 넓어지고 자유스러워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저도 어릴 때예요. 그렇고요. 그녀 할 때, 아유,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아버님이, 아,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돼서 몸이 아파서.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이들이 그저 공부도 별 못하고 별로 애만 먹이는데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돼서.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전부 상위 1%에 있어야 그렇게 됩니까? 1% 가서 보니까 그 가운데서 또 딱 갈라지고요. 0.001%, 0.0001% 계속해서 쪼개서 가는 것이 끝도 없이 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생각할 때에요. 나는 지금 전도인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는 밖으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데 지금 갑갑하게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전도하는 일이 다 막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와서 있어 보니까 신기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감옥에 있어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있는 시위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로마 병정들에게 언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딱 들어있어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복음의 전파가,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파가 쭉 이루어져 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룻밤에 밤중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런데 나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면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이고, 거기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겠네.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무슨 형편에 관계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어쩌다 보니까 한 10개월 사이에 한 20년 동안 안 가던 한국을 이렇게 세 번이나 가게 돼요. 근데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저는 자꾸 느끼는 것이, 야, 저는 상당히 땅에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비행기 타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뜰 때마다요, 제가 좀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게 지금 비행기에 떠서 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저 밥 먹고 있다가 생각하면은, 야, 밑에 이것만 없으면은 나는 그냥 떨어지는 건데, 이런 생각을 자꾸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이래서 어떻게 사람은 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안 타는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비행기 타고 가다 한 번 더 아파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있어집니다. 그런데요, 비행기 안에서요, 저는 탈 때마다 내가 지금 날아가는구나, 내가 지금 하늘 위에 있구나,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그 위에서 하늘 위에 있으려고 제가 특별하게 동작하는 건 뭐 있습니까? 그저 시트벨트 매라는 대로 시트벨트 매고요, 주는 밥 먹고, 그저 그게 거의 땅콩 주는 거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갈 때는 마카데미아를 사가지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1등석은 아니지만 먹어보려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나누어 주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땅콩 먹고 있으면서 그 안에 저는 딴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개를 퍼적거리면서 제가 긴장을 하면서 제가 날라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그저 평소에 하는 대로 그것보다는 좀 더 점잖하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특별히 이쁜 짓을 더해서 그럴까요? 스튜디오스에게 밥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럴까요? 아무것도, 더 이쁜 짓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하는 것은 무엇만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하여튼 요즘에 어느 나라에 있는 관광객들이 한 번씩 비행기를 탈 때 신기해서 비상구를 자꾸 열어봐서 난리가 난다 그러는데, 제가 할 일은 뭐만 있습니까? 비행기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쁜 짓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평소에 하는 대로 비행기 밖으로 나가는 일만 하지 않으면은 저는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형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감옥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의 형편이 좋고 몸도 튼튼하고 형편이 좋으면 내 기분도 업되고요, 형편이 안 좋으면 내 기분이 다운돼요. 몸에 감기가 들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로요, 정말로 힘들어요. 저는 철이 없을 때에는 그냥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말 따라서, 주님 나에게도 뭐 순교의 뭐를 주시고 저에게도 고난을 더 주시고 겁도 없이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어쩜 그런 기도는 또 들어주셔가지고 해주셨을까 생각, 지금은요 저는 그런 기도 못합니다. 저는 제가 가면 갈수록요, 저는 주님 웬만하면은 좀 힘들지 않게, 웬만하면은 너무 어렵지 않게, 그저 겁도 없이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말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 오죽했으면 예수님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고, 그전에는 좀 쪼잔스러웠어요. 요즘은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저 옆에 있었으면은, 제가 주님 옆에 있었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이 잔을 저에게서 물리시고 그러면 저에게 왔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옆에 또 누가 없나 라고 이렇게 줘겠지. 제가 그 잔을 받겠다고, 주여 주님이 물리치시한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울 때 너무 제 옆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앙이 대단해서 사도 바울이 멋져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안에서 이렇게 자신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진위대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졌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에 감옥 안에 갇혀진 사람이 한두 명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픈 사람이 한두 명 있었겠느냐고요. 여러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이런 거는 항상 있습니다. 이거는요 피하려고 도망가도 쫓아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동기로 삼느냐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감옥 안에 있어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런 비굴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 판가름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비행기 안에 있을 때에 제가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저는 나의 환경을 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일이 지독히 안 풀리는데 가정의 풍파가 근치지 않는 입장인데 무슨 도가 지내지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전도랍니까? 내가 지금 남을 돌아봅니까? 그냥 숨고 피하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잘되면 잘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에 온 진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알려지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우울하게 하고 누르고 깊은 절망과 고독과 우울이라는 10년의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감옥이라는 형편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홀홀 날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해서 자녀 됩니까? 자녀니까 효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나머지 것은 거기에 대한 파장으로 나옵니다. 그 결정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믿으셨고요. 또는 예수님 믿어주셨고요. 하셨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이 돼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복으로 누리느냐 아니느냐 행복으로 가지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느낄 때에 인정할 때에 그때에 행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기쁨의 궁극적인 출처가 나를 넘어설 수 있을 때에 전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선교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동참과 열정이 확확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느냐는 이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입장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 보고 보니까 이 옆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차라리 저 밖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해놓은 그런 교회들에 가서 봐라 저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감옥에 갇히냐 성격이 좀 그랬든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따져보면 뭔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들을 자기 거로 갖고 가고요.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예수님 당시 살아계실 때에는 제자로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그러느냐라고 해서 그 권위를 훼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거기 대해서 경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해놓은 데 대해서 사도 바울 제껴놓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도 받고 거기에 대한 일들이 쭉 일어나가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쭉 일어나갑니다. 그것도 자기가 제일 힘든 입장에 돼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해 나가고 신앙 생활 해 나갈 때에 같은 교회 생활 해 나가는데 옆 교회가 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요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낸다든지 억울한 소리를 지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가면은 말은 또 좋은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렵니까? 이때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경쟁적으로 하나, 시기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기뻐한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왜 갈라집니까? 갈라지는 이유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한계를 못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던진 질문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앞에서 저런 그 입에 번지르르하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나? 그래도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은 여러분 갈치를 먹을 때에 살은 먹고 가시는 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거기 대해서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라는 한계를 넘어가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이 가치가 나를 주장하고 나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테스트는 나 아닌 다른 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같이 기뻐하고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연애라는데 자기가 미치는 편향된 관심과 잣대인데 자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라는 가치관에 일관성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라도 도덕적으로 흠잡히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 대해서 그래도 전해지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대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평신도 성도분이 저에게 자기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대요. 인간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고민이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자기가 설교를 들을 때에 과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그 목사님의 전해주는 그것과 사이에 그것을 두 개를 떼어놓고 그 말씀으로서만 하나님의 종으로 그걸 내가 받아줄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일주일 내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자서 자기 속에 그 장면을 쭉 해보고 거기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이 또 다 잘못된 것도 아니겠고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도 없고 다 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다가 그 다음 주일로 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거고. 여러분 예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내 몸이 나은 것을 깨끗하게 보이고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했던 것,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굴곡되게 자기의 이기주의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세웠으니 그 말은 듣고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섭게 칼날을 들이대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꼭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맙죠?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때 그 뒤를 묻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을 주고 거기에 정신을 주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소선은 대선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잣대와 비유와 내 배경과 성향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이나 단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범주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올 9월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필라델피아를 방문한다고 체릴 종교자 지도자 모임에서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인바이트 해요.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모임을 준비하고 뭐 막 이렇게 한대요. 거기 이제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 오서는 레바이도 있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종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인바이트를 받았을 때에 물론 간단히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제가 던지는 질문은 저는 똑같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아니느냐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도 쓰시고 하나님께 쓰시는데 우리는 여기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주신 것을 봤으며 안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기에다가 우리는 포커스를 두면서 같이 품고 같이 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폭들이 훨씬 더 넓어지시고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지는데 우리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끼리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조금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참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요거를 못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복음의 전파가 가리워지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편견과 이기심과 아집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어디인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오셨던 그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같이 그분이 여수에서 원래 강원도 분이신데 여수에 가서 한 40년 정도 기도원을 하시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수에는 지금 전 거기에서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 높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수 순천 여기가 여순 반란 사건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죽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대구나 부산은 제 고향이 부산이라니까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 그쪽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잘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쪽 지역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조그만 것 때문에 잘라내고 빚고 하던 이것을 저는 그런 데서 자랐거든요. 그거 하면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그것만 하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제가 자랐던 모교회들이 계속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여러분 가슴 아픈 역사라고 보입니다. 그동안에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는 5%가 안 되는데 한 100여 년 지나니까 바른 쪽은 반이 넘어가 60, 70% 넘어갑니다. 뭐 그럴까? 혼자서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리스도가 누구를 쓰고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 내 비유에 안 맞아도 거기에 대해서 축복해 줄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것이 될 수가 있어야 바울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을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동네에서 사시다가 떠나시면은 뭐가 남습니까? 얼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뉴호프 마을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으로 간 가족들이 지난 주간에 서로 만났대요. 애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아무튼 여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이야기들 하면서 카톡이 오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이 뭐가 남았을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관계가 남았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을 뵈러 고향에 또 가지만은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은 부산에 제가 풀어 방문한 일이 있을까? 어느 집에도 부모님 집만한 곳이 없는데 말입니다. 막상 고향에 가서 호텔에서 자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관계입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 하더라도요, 없어지지 않을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내가 변치 않고 가지게 되는 내 존재 이유이고 모든 결정의 잣대이고 목표이자 궁극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한다는 것이 잘 살기 위한 것이고 죽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몸의 존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되면은 있으면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으로 질문의 초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베토벤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밤밤밤 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베스타 스텔론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 한 분이 주먹을 내시는데 락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난주에 사우스 필라델피아 가니까 거기 이렇게 중국 교회하고 목사님이 지난주 동안에 락키 5가 나온대요. 징그럽죠? 아니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또 락키를 해? 그러니까 어찌 알고 자기 밑에 제자를 키워서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래요. 락키는 트레이너래요. 그래서 사우스 필라델피아 목사님 바로 요 뒷동네에서요 길 다 막고요 경찰관들하고 난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필라델피아 아트 뮤지엄 락키 주먹 옆에 이제 제자가 한 명 더 생길지 몰라요. 근데 그 제자는 흑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폴로에 그 한다는데. 그러면 락키는 따지 실베스타 슬렐로는 따지고 보면 락키 하나 남습니다. 램보 영화 하나 남습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아이폰이 남겠고요. 이진석 하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이 내가 남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을 거고요. 있어도 여러분 좀 있으면 없어지고요. 그리스도가 남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한 후에 예수를 만나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설명하는 주제가 뭘까?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일을 하지? 저 사람 왜 참았지? 저 사람 왜 기뻐하지? 저 사람 왜 사업을 하지? 저 사람 왜 희생을 했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 대면은 설명이 되고 그분이 없어지면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길과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도인은 그 삶의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랑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마이클 집사, 저기 다니엘 집사님, 마이클 집사님 결혼했고요. 다니엘 집사님이랑 지금 비블리칼 신학교에 다음 주에 주부에 나올 것인데 처음 만날 때부터 스페니쉬 사람들에 대해서 헐트가 있어서 입학 허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간 수업 들어가면서 앞으로 수년 동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페니쉬 커뮤니티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신기해요.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합니다. 저는 목회나 가겠다고 하는 사람 절대로 추천 안 합니다. 저는 정말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립니다. 그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저 평신도로 있을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봉사 많이 하셨죠. 그런데요, 일단 그 입장에만 딱 속어보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잘하면은 어려이 그렇고요. 빠진 거 있으면은 저래서 되겠나가 되는 겁니다. 그 길에 대해서 할 때에 왜 그 길을 걸어갈까? 설명이 그리스도의 길을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분이 이렇게 하시고 걸어간 이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생에 있어서 정말로 박찬호도 있었던 다저스의 탐 라소다라는 감독이 박찬호를 많이 아껴줬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 피는 하면은 붉은 피가 아니고 다저스의 그 컬러가 블루 컬러거든요. 내 피는 블루 컬러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생애의 설명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보람이 되고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